지금 여성들이 세상을 두드립니다.
The women of influence decided that we are going to have a march.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여성들. 이제 여성들은 더 이상 그늘 속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
여성 대통령.
주어진 임무, 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 군인.
테크놀로지가 이제 감성을 가져야 된다. 감성을 가져야 된다.
여성 과학자. 여성이 바로 서야 가정이, 사회가, 국가가 바로 섭니다.
서로 또 얘기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남편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아내라 생각합니다.
My husband and I are a working couple.
아, 애기 어린이집 가서 보내려고.
여성들의 열정과 꿈,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지금은 여성시대. 매주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아침,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펼쳐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와이드 장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연호입니다.
네, 한반도 정세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듯도 하고요. 예측이 빗나가거나 또 염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역시 그랬죠.
네, 개성공단도 설마 했는데 가동 중단됐고요. 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이 교화소 생활을 시작한 것도 그렇죠.
네, 전문가들의 분석들 또 관련국들의 우려가 참 무색합니다. 자, 한반도 현안을 정리해드리는 시사와이드 오늘 내용 잠시 소개해드리죠.
오늘 한반도 뉴스 초점 시간에는 한국의 개성공단 회담 제의, 또 일본 내각 인사의 방북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인 케네스 베 씨가 교화소 생활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북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상식, 기자수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셋째 주 시사와이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시사와이드 한반도 뉴스 초점으로 한 주간 현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 살펴보죠. 이현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성공단의 조업이 전면 중단된 지 벌써 40일이 넘었는데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지난주에는 한국 정부가 실무회담을 제안했죠.
네,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북측의 당국 간 실무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단에 남겨둔 완제품과 원자재 반출 문제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통일부의 김영석 대변인은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열 것을 제안하면서 회담 일정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편리한 방법으로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제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측의 회담을 제의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인데요. 박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이라든가 또 부자재들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반출이 돼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부가 북한 측에 이와 관련한 회담을 제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이 바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주민의 번영이라면서 개성공단도 단순한 정상화가 아닌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네,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제안을 하기보다는 북한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에서 한국 국민들이 모두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공단에 남게 된 완제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거론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세계인들이 북한의 투자나 합작을 마음 놓고 하겠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은 점점 더 구석으로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의 재발을 방지할 확고한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적당히 타협해서 다시 공단을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애매모호한 태도로 대화에 나서진 않을 뜻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결국 이번에도 한국의 회담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네, 북한은 한국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실무를 총괄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남측이 진정으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정상화할 의향이 있다면 물자 반출 문제와 같은 것을 내걸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한국 정부가 이제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번이 세 번째 회담 제의였는데
네.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의 김영석 대변인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의한 실무회담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깎아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그 입주기업들의 물자 반출에 대해서 시점까지 못 박아서 허용했다라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북한이 한국의 회담 제의를 거부하면서 한 말인데요. 지난 5월 3일에 한국 측 잔류인원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할 때 공단 유지관리를 위한 관계자의 출입과 또 입주기업들의 방문, 물자 반출을 허용해줄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그와 관련한 날짜까지 제시해줬다고 주장한 겁니다.
네.
한국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방북과 물자 반출 허용 의사를 제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네, 한국 정부도 북한 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통일부 김영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수금 정산을 위한 입주기업들의 방북과 또 전력과 용수 등 시설관리를 위한 인원의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 그리고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을 위한 방북과 관련해서 한국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 점 등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당시 북한이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이후 북한이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입장이나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이 입주기업들의 완제품 반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의지가 정말 있다면 한국 정부의 회담 제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네.
이 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사태에 대처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비밀주의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북측과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논의한 모든 사항을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또 비상대책위원회는 원자재와 부자재 반출을 비롯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모든 협의 과정에 기업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개성공단 남북교역의 마지막 보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난달 초에 전면 중단된 그 여파가 통계 수치로도 확인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남북 간 교역액이 2,3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낸 반출액은 900만 달러, 또 북한으로부터 받은 반입액은 1,4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 수준에 불과한 거고요. 또 전달인 3월 달과 비교하면 약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남북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개성공단 사태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장기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네, 뉴스 초점 이번에는 일본 정부 인사가 지난주에 전격 북한을 방문했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유미정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방북한 인사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지마 이사오 특명 담당 내각 관방 참여입니다. 타이틀이 좀 어려운데요.
네.
예, 참여는 그 총리의 자문역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지마 참여는 그러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지마 참여는 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내각에서 총리 비서관을 지냈었는데요. 지난 2002년과 2004년 평양에서 열린 제1, 2차 북일 정상회담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네, 방북 일정이 어떻게 됐나요?
예, 이지마 참여는 지난 14일 평양에 도착해서 17일까지 3박 4일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네, 방북 기간 동안 어떤 인사들을 만났죠?
예, 지난 16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고요. 앞서 15일에는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를 면담을 했습니다. 김영남 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명목상 제2인자입니다.
네.
또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는 북한의 대일 외교 핵심 당국자로서 외무성 부상 시절인 2002년, 2004년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북을 했었을 당시에 평양공항에서 고이즈미 총리를 영접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지마 참여가 북한을 방문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이 고이즈미 전 총리 시절에 북일 정상회담에 관여를 했다면 아무래도 이 북한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큰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지마 참여는 그 17일 중국 베이징공항을 통해서 귀환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장시간 진지하게 회담을 할 수 있었다고만 할 뿐 그 구체적인 그 회담의 내용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지마 참여가 그동안 중단됐었던 납북자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니스 헬핀 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담당 전문위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본의 이처럼 일본의 고위 당국자의 방북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가장 큰 대북 식량 원조국이었지만은 2002년 납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도적 지원을 중단을 했고 또 일본 내 조총련의 대북 송금도 그 관계가 악화되면서 차단이 되면서
네.
북한이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 닉시 박사도요. 북한이 중국 외에 새로운 경제 지원처를 찾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제기를 했습니다. 최근 중국은행이 그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폐쇄했다는 보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북한 지도부는 중국이 앞으로 이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식량과 금융 지원을 받으려는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지마 참여가 만난 북한 당국자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북한 측에서도 상당히 그 전향적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이지마 참여의 면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지마 참여가 매우 중요한 사명을 띠고 평양을 방문을 했다면서 그동안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인 그 이지마 참여의 이번 방북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셈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향후 그 북일 교섭이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이지마 참여의 방북이 미국과 한국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것이어서 북한 핵미사일을 둘러싼 그 세 나라의 대북 공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 외교부는 16일 한국은 국제사회가 긴밀한 대북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지마 참여의 북한 방문은 그 대북 공조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어서 한국과는
네.
조금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글렌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6일 도쿄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서 이지마 참여의 방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기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이에 대해서 일본 당국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번 방북의 성격 그리고 시기의 적절성 여부 등을 묻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일본 방문을 마칠 때까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추측성 발언은 삼가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네, 끝으로 10년 넘게 풀리지 않고 있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잠깐 알아볼까요?
예,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그 일본 당시 총리가 방북을 했을 당시에 북한이 그 70년대 북한 공작원들을 이용해서 일본인들을 납치했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납북자 13명 중에 생존자 5명을 일본으로 귀환을 시켰습니다. 이후 그 납북자 가운데 사망자들의 유골 그리고 사망 신고서 등을 일본에 돌려보냈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북한이 보낸 그 유골이 사망자와 일치하지 않고 또 사망 신고서 등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철저한 조사 그리고 생존자의 전원 귀환 등을 요구를 하면서 그 완전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납북자 문제는 이미 끝났다,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를 해왔고요. 그리고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11월 그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그 국장급 회담을 열면서 납북자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네.
그해 12월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협의가 연기가 됐다가 이번에 그 이지마 참여의 방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미정 기자와 함께 일본의 이지마 이사오 특명 담당 내각 관방 참여의 방북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넘어가죠. 폴 매카트니가 부릅니다. My Valentine.
What if it rained? We didn't care. She said that someday soon the sun was gonna shine. And she was right. This love of mine, my Valentine. As days and nights would pass me by, I tell myself that I was waiting for a sign. Then she appeared, a love so fine, my Valentine. And I will love her for life, and I will never let a day go by without remembering the reasons why. She makes me certain that I can fly, and so I do without a care. I know that someday soon the sun is gonna shine, and she'll be there, this love of mine, my Valentine. What if it rained? We didn't care. She said that someday soon the sun was gonna shine, and she was right. This love of mine, my Valentine.
"한반도 현안을 정리해드리는 시사와이드" 계속 뉴스 초점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에 억류돼서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케네스 배씨 실제로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는 소식 들렸습니다. 백성원 기자와 함께 현재 케네스 배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네요.
예, 여기까지는 안 가지 않겠나 그렇게들 예상을 했는데 역시 북한이 이번에도 예상을 깼습니다. 지난 15일 조선중앙통신이 배 씨가 하루 전에 특별교화소라는 곳에 입소를 해서 교화 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교화소도 아니고 특별교화소라고 했는데 이게 그 감옥 같은 데 가두는 걸 말하는 건가요?
사실 그게 좀 애매합니다. 배 씨가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러면 노동교화소라는 데 수감이 보통 되는데 아, 이게 주로 탄광 주변 같은 데 설치가 돼서 거기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아, 이 특별교화소라는 게 이걸 가리키는 건지 아, 실제는 사실 이게 아닐 거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북측 입장에서는 배 씨가 여전히 정치적 기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수용하는 일반 교화소에 과연 넣겠는가 여긴 좀 회의적인 거죠.
네, 뭐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수용소에 그것도 미국인을 가둬서 실태를 다 목격하도록 놔주지도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네. 아, 따라서 그 외국인을 따로 수용하는 특별교화소가 별도로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특별교화소의 정확한 정체가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만에 하나의 노동교화소가 맞다면 배 씨에 대한 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또 반대로 말 그대로 특별한 교화소라고 해석을 하면은 아, 또 특별한 곳에 그대로 대기를 시켰다가 적당한 시점에 석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좀 극단적인 그런 상황인데
네.
다만 이 과거에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억류 생활 내내 혹시 살이라도 빠질까 북측에서 상당히 신경을 썼었다고 합니다.
네.
잘 먹질 않으면은 화를 내면서 식사를 종용했다고 하고 또 이 분유까지 타서 먹일 정도로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써줬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억류 미국인의 건강이나 또 신변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감이 물론 북측으로서도 있을 겁니다.
네.
배 씨 경우에도 실제 노동형이 아니라 일반 교화소에 구별해서 나름대로는 보호를 하면서 수감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네.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석방교섭은 계속하고 있겠죠.
예, 당국자들 얘기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겠죠.
네.
뉴욕 채널을 통해서도 배 씨 석방을 촉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단 뭐 아시는 대로 공식 채널은 평양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입니다. 최근 국무부 관계자 말이 스웨덴 대사관 측이 지난 10일 배 씨와 접촉을 했고 이게 가장 최근 면담이라고 확인을 해줬거든요.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스웨덴 대사관에서 배 씨를 뭐 한동안, 특히 최근에는 면담을 하지 못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그건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만났다는 사실을 국무 측에서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가족들하고는 최근에 연락한 적이 있나요?
바로 같은 날인 10일 배 씨가 여동생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네.
이 점은 이례적으로 북한 당국자가 직접 주장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배 씨가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고 또 미국이 사면을 위해서 힘을 써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이 북한이 당국자가 평양에 와 있는 AP통신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배 씨 지인들에게 알아봤는데 북한 측 주장대로 배 씨가 지난 10일 가족들에게 전화를 한 게 맞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또 자신을 사면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도 맞다고 하고요. 또 일부 언론이 배 씨가 이제 자신의 억류를 북한의 인질극으로 보도하는 게 석방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지인 얘기로는 배 씨 어머니와 여동생이 북한 당국에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 배 씨의 석방을 또 따로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고 하고요.
네. 배 씨가 정말 형을 살기 시작했는지 또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미국 정부는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부분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조차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네.
국무부도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특별교화소에 수감됐다는 것도 그런 보도를 봤다. 이 정도에서 선을 긋고 있고요. 공개적인 입장은 모두 똑같습니다. 북한이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배 씨를 사면을 하고 또 석방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미국인의 신변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기존 그 입장 말고는 사실관계 등을 더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가운데 실제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고 북한 당국이 밝힌 경우 배 씨가 처음이죠.
예, 처음이 맞고요.
네.
과거에 억류 미국인들은 보통 뭐 교도소나 수용소가 아니라 호텔이라든지 또 안전시설 같은 데 감금이 된 채로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그런 후에 몇 개월 뒤에 석방되는 수순을 밟았었고요. 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달 초에 좀 달라진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인도주의적 관용으로는 미국인의 위협 행위가 근절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서 혹시 배 씨가 형을 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도 소수긴 합니다만 나왔었죠.
네.
그게 또 실현이 된 거고요. 얼마 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얘기도 잠깐 나왔다 들어갔는데요.
네.
배 씨 석방을 위한 미국 특사 방북, 현재 그 미국 관계라든지 또 북한 정세를 볼 때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배 씨의 억류가 이미 미국인으로서는 뭐 최장기 억류긴 합니다만
네.
앞으로 정말 이게 길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케네스 배 씨 억류 소식 또 수감 생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했습니다. 국제기구들이 전문가단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북한의 조류독감 발생 실태부터 알아볼까요?
네, 북한은 13일 리경근 농업성 수위방역국장 명의로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4월 19일 평양의 두단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H5N1형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에서 16만 4천 마리의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네, 어떤 경로로 조류독감이 유입된 건가요?
네, 농장의 오리가 철새와 접촉하면서 비롯됐다고 북한은 밝혔습니다.
네, 오리가 16만 마리나 살처분됐는데요. 심각한 수준인가요?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의 베르나르 발라 사무총장은 1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 조류독감이 다른 농장으로 확산됐는지 아니면 처음 발견된 농장에 국한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이 북한에서 발생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인데요. 어떤 네. 뜻입니까?
예, 전염 속도가 빠르고 조류 폐사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또 사람에게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 조류독감에는 이제 종류가 많은데
네.
이번에 북한에서 발견된 H5N1형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지금까지 그 H5N1에 감염돼서 사망한 사람들도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베르나르 발라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We know that H5N1 virus
발라 사무총장은 H5N1의 인체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감염된 조류와 사람 간에 접촉 사례가 수백만 건이 있었는데 이 중 300명이 H5N1에 감염됐고 또 감염자 중 50%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네.
발라 사무총장은 H5N1의 인체 감염 가능성이 낮기는 해도 여전히 존재하고 또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감염되면 어떤 증세가 나오나요?
네, 열이 나고 호흡기 증세를 보이는데요. 일반 다른 독감들과 비슷한 증세를 보입니다.
네, 북한의 조류 독감 발생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제기구들이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발라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Yes, we have a common center of emergency support.
발라 사무총장은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와 UN 식량농업기구 FAO가 회원국들을 위해서 위기관리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라 사무총장은 현재 이 센터가 북한과 접촉 중이며 전문가단을 파견하기 전에 공식 지원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들이 북한에 가게 되면 어떤 활동을 합니까?
예, 전문가단은 북한에서 조류독감 통제와 관련한 조언을 할 예정인데요. 북한 현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언을 하게 될지 달라질 것이라고 발라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만일 북한 내 많은 농장들에 조류독감이 확산됐다면 예방접종을 권할 것이고 확산 규모가 작으면 조류 살처분을 권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 북한의 요청을 받으면 얼마나 빨리 전문가단이 파견되는 거죠?
예, 공식 요청을 받으면 전문가단이 파견되기까지 며칠 걸린다고 발라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해당 국가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그 H7N9형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에서 북한 말고 또 H5N1형 조류독감이 유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발라 사무총장은 2003년 말에 H5N1 H5N1형 위기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H5N1을 통제에 성공했지만 아직 아시아 일부 지역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남아있다고 발라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네. 네, 북한의 그 조류독감이 예전에도 발생했던 적이 있나요?
예, 2005년 3월에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 내 3개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발생한 종류는 H7 바이러스로 위험한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도 유엔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했습니다.
네, 현재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긴 하지만 네. 한국 정부가 이 대북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그 가능성이 낮은데요. 통일부는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봐야 한다면서 특별히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북한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닐 다이아몬드의 스윗 캐롤라인 들으시고요. 시사상식 넘어가겠습니다. 와이드 시사상식,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의 공식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북한의 개성 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인류의 소중한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가 지정하며 지난 1972년에 발효된 세계문화유산협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재와 유적을 포함하는 문화유산, 아름다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유산, 자연과 문화를 함께 아우르는 복합유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57개 나라의 962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한국은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 서울의 종묘, 수원 화성, 조선 왕릉, 안동 하회마을을 포함해 모두 10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성 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다음 달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와이드 시사상식,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사와이드 기자수첩 열어볼 시간인데요. 이번 주 김영건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명 인터뷰하셨죠?
예.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조사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네.
또 피얼 리처드슨 휴먼 라이츠 워치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이 단체는 지난 16일에 북한 정권이 너무 심각하게 주민들의 민간 경제 활동마저 탄압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다양한 인물들과 인터뷰를 나누셨는데 커비 위원장부터 얘기 나눠보죠.
예.
그 유엔 인권이사회가 위원장으로 이 인물을 임명하자마자 또 큰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 대화 나눠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수십 년을 판사로 지낸 인물답지 않게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또 유머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네.
제가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기 전에 그 소리 높낮이 시험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주저없이 뭐 상황극을 만들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아주 재밌게 하시더군요.
Yes, Jenny kissed me when we met, leaping from the chair she sat in. Time now, thief.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유머가 참 많으시네요.
예. 연세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올해 75살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들으셨듯이 뭐 카랑카랑 하시고요. 또 호주 대법관으로 은퇴한 뒤에도 개인 사무실에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한다고 합니다.
네, 노익장이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게다가 은퇴한 뒤에도 책을 계속 집필하거나 뭐 전문 작가들이 그에 대한 책을 출판하고 있는데요. 뭐 딱딱한 법률 얘기들을 알기 쉽고 재밌게 녹여내거나 그의 인생 철학을 담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출판된 책의 이름이 법과 사랑 그리고 인생이었고요. 또 마이클 커비의 패러독스 즉 뭐 역설과 원칙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네.
네, 이제 가장 주목을 끌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커비 위원장이 유엔 조사위원회를 이끌게 될 텐데요. 네. 얼마나 투명하게 북한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 여부를 가리는가일 텐데 커비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네, 유엔 조사위원회의 위상과 원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하나의 독립적인 기구라는 건데요.
네.
따라서 어떤 외부의 정치적 영향이나 개입 없이 철저하게 국제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던가요?
조사위원 3명이 앞으로 협의를 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에 그 절차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가정에 따른 질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북한 당국이 방문 조사를 거부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조사위원회가 정치적 음모와 모략의 산물이라고 계속 북한 당국이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자신의 임무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자신은 그저 유엔의 권위 있는 기구의 결의에 따라서 북한의 9가지 인권 유린 유형 가운데 무엇이 국제법에 위반되는지를 증거를 수집해서 규명하는 것이란 겁니다.
네, 투명성, 독립성 상당히 강조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은 북한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없이 철저하게 사실 중심에 맞춰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I have no preconceptions whatsoever. Part of the reason for that
위원장은 상당히 유머도 많고 친절했지만 자신의 임무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진지하고 상당히 원칙적인 분이었습니다.
네.
네. 네, 커비 위원장 얘기는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탈북자 박상학 씨가 인권상 수상했다는 소식도 큰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수상식 장면 들어보시죠.
It's my honor to present the Václav Havel Prize for Creative Dissent to North Korean defector Park Sang-hak.
네, 박 대표가 수상 소감을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박 대표는 대형 풍선을 통해 북한의 외부 정보를 담은 전단과 알판, 그러니까 DVD, 뭐 USB, 라디오, 미국 달러를 보내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네.
북한 인권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고독과 외로움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제가 혼자 받은 거 아니고요.
네.
우리 아마 2만 5천명 탈북자들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 국제사회에서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격려 차원에서 주신 거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외롭고 고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는 같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알아줘가지고 너무 고맙죠.
네. 박상학 씨가 받은 하벨상, 이 상은 어떤 취지로 만든 상이죠?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의 투쟁 정신과 인권 사랑의 업적을 기리고 지금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 반체제 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네.
시인 출신인 하벨 전 대통령은 과거 체코 공산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 투쟁을 벌여 평화적으로 공산정권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벨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에 75살의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네. 네, 박상학 씨가 수상식에서 이 하벨 전 대통령의 시도 읊었다고요?
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도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고 지금 그 일을 시작하라는 그런 책임의 내용인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일단 내가 시작해야 하리, 해보야 하래.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어디서라면 일이 더 쉬웠을 거라고 자신에게 핑계대지 않으면서 장황한 연설이나 가상된 몸집 없이 무한한 자기의 이제 책임과 헌신과 희생을 얘기하는 그런 시지요.
네.
네. 듣고 보니까 상당히 그 비장감이 느껴지네요.
예. 그 아무리 어려워도 상대나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용감하게 책임을 갖고 나서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박 대표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 미화 2만 달러를 모두 북한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사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2만 달러면 개인적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그렇죠.
네. 네.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랑이 크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기자수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네, 시사와이드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R. Kelly의 노래 나는 날 수 있다고 믿어요. I believe I can fly 들으시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저는 김연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ee, I was on the verge of breaking.
achieve. But first I know it starts inside of me. Oh, oh, if I can see it, then I can be it.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soar. I see me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an fly. Oh, I believe I can fly. Hey, 'cause I believe in you. Oh, if I can see it, then I can do it.
지난해 북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존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와 부인 리설주 동지께서
폐쇄국가 북한에 나타난 젊고 세련된 용모의 퍼스트레이디에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리설주가 입은 물방울무늬 원피스는 북한 전역을
요즘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는 리설주의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따르는 게 유행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나라 지도자의 부인인 퍼스트 레이디는 유행을 이끌고 여러 가지 사회 봉사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Hello, this is Hillary Clinton, solving our nation's
중요한 정부 계획을 맡아서 직접 추진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역대 퍼스트 레이디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대통령과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미국의 역대 퍼스트 레이디들을 돌아보는 백악관의 안주인들.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를 여는 세상에서 전해드립니다.